매일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몇 대 달리는 그탁 트인 해안도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취자님.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다니던 너무나 당연한 그 무료 공공도로 말입니다.
네, 뭐 누구나 편하게 다니는 그런 익숙한 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도로 한가운데에 누군가 육중한 콘크리트 바리케이드를 딱 치고 심지어 장갑차를 세워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당신의 차 창문을 거치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휴, 생각만 해도 진짜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부터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달러나 원화는 안 받습니다. 비트코인 아니면 중국 위안화로만 내세요. 게다가 하루에 딱 15대만 통과시켜 줄 겁니다. 이러면 당장 지각할 위기인데 진짜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진짜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누군가 공공의 자산을 무단으로 막 점거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그 일상적인 이동 권리를 강탈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맞아요. 이게 현실 세계라면 우리는 당장 이런 행위를 막 노상강도 혹은 갈취라고 부르면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겠죠.
당연히 경찰부터 다급하게 부리겠죠. 그런데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데려왔는데 여기서 진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안 도와주나요?
네. 그 경찰관이 강도를 체포하기는커녕 강도랑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더니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봐, 그 통행료 걷는 아이디어 꽤 훌륭한데 그 수익 나랑 반으로 나누는 게 어때? 이렇게요.
와,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만약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 글로벌 무대에서 그것도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아주 꽉 쥐고 있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불행히도 그것은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차가운 현실입니다.
아, 현실이라는 거죠?
네. 특정 국가가 무력을 앞세워서 자연이 만든 바닷길을 사유화하고 글로벌 질서를 수호해야 할 강대국이 이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익을 공유하려 드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숨막히는 상황을 아주 완전히 샅샅이 탈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자료는 방금 막 입수한 아주 따끈따끈한 문건들입니다. 내일 아침, 그러니까 2026년 4월 11일자 서울신문에 실릴 사설 선공개본, 그리고 이 사안의 이면을 그 아주 날카롭게 뜯어본 겨울방주라는 분의 논평입니다.
두 자료 모두 현재 중동, 구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그 기저에 깔린 막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민낯을 확연히 볼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중동에서 또 갈등이 터졌다 이런 뻔한 해외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요약이 아니죠.
이 지정학적 위기가 도대체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했는지 그 강대국들의 진짜 꿍꿍이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멀어 보이는 바다 건너의 다툼이 어떻게 지금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그 글로벌 경제의 룰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의 시작점부터 찬찬히 들여다보죠.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모순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이 모든 사태를 촉발한 단어가 놀랍게도 휴전합의, 이 네 글자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읽고 내 눈이 잘못됐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죠.
상식적으로 휴전이라고 하면 일단 총소리도 멈추고 뭔가 평화적인 협상 테이블이 차려져야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해협 봉쇄 사태로 이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평화를 위한 협정이 도리어 폭탄의 뇌관이 된 건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그 지점이 그 국제정치의 냉혹하고도 치밀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보가 아주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거든요.
아, 이스라엘이요?
네. 미국과 이란이 맺은 2주간의 휴전 협상안을 아주 세밀하게 그 글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휴전 대상 지역에서 레바논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아, 레바논이 안 적혀 있었군요.
이스라엘은 이 문서상의 빈틈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 협상안에 레바논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로 우리는 레바논을 타격하겠다면서 공습을 강행한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그게 단순한 행정적인 막 실수로 빠진 게 아니라 진짜 그 계약서의 아주 작은 글씨, 그 눈에 띄지도 않는 예외 조항을
기어코 찾아내서 판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면 평화라는 그 정신 자체를 존중하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철저하게 문자의 허점을 노린 거군요.
그렇죠. 이 겨울방주님의 논평도 이 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논평가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자제를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그 통제에 따를 것인가에 대해 아주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죠.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사실상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조차 자국의 굳건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통제불능의 동맹국이 평화의 판을 냅가 깨워렸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란의 반응이 저는 너무나 섬뜩합니다.
어떤 점이 섬뜩하셨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면 보통 이란도 이스라엘을 뭐 직접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보복의 형태잖아요. 치고 받는 거죠.
보통의 국지전 양상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대신에 돌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라는 막 엄청난 글로벌 카드를 똑하니 꺼내듭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름장을 놓은 건데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바닷길을 막은 걸까요?
그게 바로 이란의 그 고도화된 지정학적 계산입니다. 중동의 역학관계를 이해할 때 초크 포인트, 즉 병목 구간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이거든요.
초크 포인트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곳인데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9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바다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와 국지전을 벌이는 것보다 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파괴적인 레버리지가 된다는 걸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아, 목줄을 쥔다.
네. 이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국, 네가 당장 이스라엘을 통제해서 휴전안을 이행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전 세계의 공급망을 아주 싹 다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자체를 인질로 삼아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국지적인 갈등을 단숨에 전 세계 무역의 인질극으로 둔갑시켜버린 거네요. 자,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부터 한 차원 더 기괴해집니다.
기괴해지죠, 정말.
이란이 단순히 배를 못 지나가게 바다에 기레를 깔고 물리적으로 길을 막는 1차원적인 봉사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아예 자신들의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정된 특정 항로로만 다니라고 강제하면서 통과하는 배 숫자를 하루 15척 이하로 아주 뚝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러고는 통행료를 걷겠다고 선언을 하죠.
여기서 이란이 요구한 통행료의 결제 수단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게 이 전체 사태의 본질을 꿰뚫은 아주 핵심 키워드니까요.
네, 달러가 아니었죠. 국제무역의 기본 단위인 그 잘난 미국 달러는 아예 받지도 않겠다고 또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아예 거부했죠.
오직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만 톨게이트 비용을 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아니, 국가가 운영하는 정규군대가 지나가는 상선한테 당장 비트코인으로 결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초현실적이지 않나요?
얼핏 들으면 그 이란이 요즘 가상자산이 유행하니까 돈 좀 만져보려고 그러나 싶으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치밀한 금융 지정학이 숨어 있습니다.
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군요.
세계 석유 거래는 철저히 달러 중심, 이른바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스템 아래에서 전 세계 은행들은 스위프트라는 아주 거대한 국제 결제망을 통해 달러를 주고받죠.
네, 스위프트. 자주 듣는 이름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란의 목줄을 조이기 위해 이 스위프트 망에서 이란을 완전히 퇴출시켜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달러로 통행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거네요. 달러라는 혈관에서 아예 그냥 싹둑 잘려나간 상태니까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달러 시스템 내에서 이란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중국 위안화와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수익 창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걸까요?
미국의 그 촘촘한 금융 제재망을 완전히 우회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달러가 쥐고 있는 글로벌 금융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암호화폐는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고 위안화는 중국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요.
와, 그 바다 위 톨게이트 요금 하나에 달러 패권을 흔들겠다는 그 거대한 체스판이 숨어 있었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의 반응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그 부패한 경찰관 비유를 들었잖아요.
네, 아주 철떡 같은 비유였죠.
글로벌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제지하기는커녕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으로 부과하자 이런 알을 구상 중이라고 사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대목이죠.
아니, 잠깐만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존재 이유가 그 바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수호 아니었습니까? 적성국이랑 톨게이트 수익을 반띵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그 반응이 바로 청취자님을 포함한 전 세계가 막 경악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서울신문 사설이 아주 명확하게 대비해서 짚어낸 부분이 바로 그거죠. 이란은 군사적 통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돈벌이를 각각 구상 중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진짜 직설적으로 꼬집었네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이라면 이란의 조치를 즉각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함대를 파견해서 항로를 뚫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철저하게 트랜섹셔널, 즉 거래 중심적입니다.
거래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나 뭐 명분 이런 것보다 당장 장부상에 찍히는 숫자가 먼저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 자유무역 수호 같은 그런 추상적인 명분보다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 진짜 계산적이네요.
이란의 군사적 도발을 제압해야 할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로 막 역이용하겠다는 거죠.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혹은 파괴적인 발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 국제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신문 사설이 제기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 제기, 즉 국제법의 사망, 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제가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운전하다가 뭐 민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누군가 거대한 산을 뚫고 막 아스팔트를 깔아서 인공적으로 길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하고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다르잖아요. 수백만 년 동안 타도가 치고 자연이 알아서 만들어 놓은 길인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왜 특정 국가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만약 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가 진짜로 현실화되고 또 그냥 묵인된다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해협에서 막 힘센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톨게이트 세우고 돈 뜯어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태가 품고 있는 가장 파괴적인 본질입니다.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긴 일공이잖아요.
네, 거긴 엄청난 자본과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대륙을 깎아 만든 명백한 인공 운하입니다. 통행료를 징수할 명분과 법적 근거가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이 만든 공해상의 바닷길입니다.
맞아요. 모두의 바다죠.
사설에서도 아주 명확히 지적하듯이 이런 자연 해협을 군사력으로 봉쇄하고 자의적인 통행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죠.
룰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안 지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겨울방주님의 논평에 담긴 씁쓸한 탄식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대는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시대라 유엔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엔이 무시당한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경제적 이익을 쫓는 미국이 딱 결탁해버리면 그깟 종이 쪼가리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힘 있는 놈들이 룰을 무시하면 답이 없다는 거군요.
사설이 강하게 경고하듯 이것이 하나의 선례, 즉 이 위험한 선례로 딱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도 아시아의 물류심장인 말라카 해협이든 어디든 간에 공해상의 병목 구간을 힘으로 그냥 사유화하고 통행세를 뜯어내는 신의적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와, 공해를 사유화하는 신의적의 시대라니.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사설이 말하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라는 경고가 뼛속까지 와닿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이역말리 중동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당장 내 출퇴근길과는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내일 아침 당장 주유소에서 결제할 기름값, 그리고 다음 달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와 아주 직결되는 정말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그 파급력을 제대로 체감하시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진 그 숫자의 무게를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무려 20%가 이 좁디좁은 바닷길을 통과하거든요.
20%요?
네.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기름의 5분의 1이 이 목줄을 무조건 지나야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아까 하루에 15정만 통과시킨다고 했잖아요. 배들이 그 해협 앞에 몇 달씩 줄을 서서 둥둥 떠서 대기 해야 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선박 통과가 그렇게 제한되고 천문학적인 통행료 폭탄이 떨어진다면 단순히 그 해운사의 운송비가 조급 오르는 수준에서 안 끝납니다. 국제 유가는 글자 그대로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할 겁니다.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겠죠.
유가가 오르면 당장 공장을 돌리는 전기세가 오르고요.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기름값이 오릅니다. 결국 플라스틱부터 빵 한 조각까지 모든 소비재의 가격이 다 치솟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나아가 경제성장마저 딱 멈춰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런데 그 직격탄을 가장 세대 맞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맞습니다.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자료를 보면 사설과 논평 모두 그 한국이 입을 타격을 엄청난 비중으로 할애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체 석유 수입량의 무려 70에서 80%를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딱 한 곳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비중이죠,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동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 혈관에 뭐 찌꺼기가 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누군가 양손으로 꽉 틀어막아버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한국 경제의 구조상 제조업과 수출이 핵심인데 에너지가 끊기면 국가 전체의 심장박동이 그냥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자료에 포함된 겨울방주님의 논평을 읽다 보면 작성자가 얼마나 뼈저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이 논평에서 던지는 대안이 와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네, 아주 급진적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을 의심하고 검증해야 한다. 기존의 호르무즈 중심 그리고 기존 미국 중심의 동맹국이라는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요.
네. 논평의 핵심 주장이죠.
논평과는 그러면서 무려 브릭스와의 협력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까지 아주 진지하게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이 수십 년 된 굳건한 틀을 깨고서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이고 절박한 외침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 시각이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전문가님,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들리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절박함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서늘한 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과거 냉전 시대나 그 직후만 해도 한국은 중동에서 뭐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으면 혈맹인 미국이 항행의 자유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명분으로 항공모함을 띄워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굳건하고 암묵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아주 크고 든든한 우산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지금의 미국은 그 우산을 그냥 휙 접어버리고 이란이랑 같이 털게이트 장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 맞네요. 그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죠.
그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동맹국의 안보나 글로벌 규칙의 수호라는 명분을 던져버렸습니다. 동맹국조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이란과 통행료를 나눠 갖는 그 각자 도생의 수익 중심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이상 위기 상황에 형님이 무조건 달려와서 지켜주는 그런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군요.
네. 강대국들이 철저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야만의 시대가 온 겁니다. 원유의 8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만 멍하니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다가는 국가 경제가 그대로 굶어 죽을 판이죠.
아,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제안이?
네, 그래서 논평가는 국가적 생존을 위해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모든 선택지를 당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브릭스가 되었던, 러시아가 되었던, 이념과 기존의 지정학적 틀이다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어떻게든 실용적인 에너지 생존로를 뚫어야 한다. 이런 강력하고 현실적인 경고를 던진 셈이죠.
아, 정말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쫙 겹쳐서 읽어보니까 진짜 숨막히는 그림이 하나 완성되네요.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위한 휴전협상의 빈틈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사라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네,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란과 미국은 국제해양법이라는 인류의 합의를 그냥 깡그리 무시한 채 위안화와 가상자산으로 통행료 장사를 하려 들고 있고요.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에너지를 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존의 동맹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공급망 다단어까지 고민해야 하는 초유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막 바다 건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회성 갈등 뉴스가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죠.
청취자님이 내일 당장 결제할 주유소의 영수증 가격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무역과 물류 시스템을 수십 년간 묵묵히 지탱해온 국제법이라는 근본적인 룰이 어떻게 그 힘과 돈의 논리 앞에 허무하게 해체되고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문관님. 오늘 이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이 앞으로 뉴스를 보며 계속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이 만든 바닷길에 가격표가 탁 매겨지는 초유의 사태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 지리적 요충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 혹은 가장 계산이 빠른 자에 의해 마음대로 수익화될 수 있는 시대가 정말로 열렸다면 앞으로 세계 지도에 수많은 무역로들은 과연 어떻게 다시 그려지게 될까요?
와, 끔찍한 상상이네요.
머지않아 국가들이 공해상의 탁 트인 바다 자체를 마치 도심 속 알짜배기 부동산처럼 소유권을 주장하고 바다에 막 선을 그어 쪼개 팔려고 드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아닐지, 과연 우리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닝에서 상상해 보시라 했던 그 공공 해안도로에 무단으로 세워진 톨게이트가 이제는 전 세계 바다 곳곳에 우후죽순 세워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결국 과장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서늘해집니다.
네,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다를 부동산처럼 쪼개 파는 시대라니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이 부디 비관적인 현실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나침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